찾아오셔서 주님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세임을 얻는 주여 그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아버지 찾아오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의 신을 기대하며 하늘의 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께 은혜 받길 바라며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성도들이 있고 이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자시는 하나님이 계시오니 저희 각각의 처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저희가 약했던 것들이 세임을 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상처받은 것들이 있다면 위로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일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 말씀. 오늘은 밴드에 제가 올려놨는데요. 그걸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와 이어서 설교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투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죠. 그리고 그게 이제 서론 설교라면 대상, 목적과 대상, 그리고 뭐 때, 그리고 이제 전투력 이렇게 나눠서 세 번의 설교들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본론으로 무엇을 위해 누구와 싸워야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지난주에 우연히 자살률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요. 좀 당황했었습니다. 이렇게 자살률 자료를 보니까 저희 나라 자살률이 2002년부터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에 정점을 찍었고 그때 OECD 국가 1위가 됐죠.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실질적인 1위고요. 2021년에 정점을 찍고 그래도 내려가기 시작했더라고요. 2011년에는 10만 명당 31.7명이었는데 2012년에는 28.1명으로 좀 내려갔고요. 그다음부터 2017년까지 매년 하락하다가 2017년에 24명까지 하락했었는데 그다음에 2017년부터 다시 상승해서 26.6명으로 지금 상승세에 있더라고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꺾였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죠. 제가 왜 당황했냐면 저는 그냥 보수 정권 때는 자살률이 높고 진보 정권 때는 자살률이 낮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보수 정권은 잘 하시는 분들이 더 잘하게 해서 뒤에 부분도 좀 따라가게 하자라는 걸 좀 강조하신 분들이시고 진보 정권은 그래도 앞에가 좀 천천히 가도 뒤에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니까 왠지 이쪽 자살률이 좀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계속 자살률이 늘어났었고요. 이명박 때 정점을 찍었다가 또 꺾였더라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내내 자살률이 내려갔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저는 좀.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물론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좀 있겠죠. 뭐 뭔가 정권이 사회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후행 지표, 뭐 어떤 정권이 무엇인가를 해도 2, 3년 뒤에 후행 지표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 물론 보수 정권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걸 수도 있고요. 뭐 이 자료가 좀 그렇게 투명하지 않은 자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 혼자 개인적으로 나는 너무 당연하게 A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네이버만 쳐봐도 B라는 정보가 있더라고요. 더 당황했던 건 사실 이거보다 저는 3, 40대 자살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막연하게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이전 세대들은 고도성장기를 잘 거쳐가셔서 편안하게 사셨고 우리 세대, 사실 우리보다 미치죠. 이 세대들은 20대 때부터 30대 때부터 취업도 안 되고 안정적이지도 않고 40대 때 또 조기 퇴직을 해야 되고 우리가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당연히 30, 40대 자살률이 높은 게 우리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80대가 제일 높더라고요. 30대 자살률은 27.5명입니다. 10만 명당. 근데 80대 자살률이요. 69.8명이에요. 그럼 비교도 안 되게 높더라고요. 그리고 70대 자살률도 48.9명입니다. 저는 좀 당황했어요. 좀 사실.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살률이라는 자료가 우리 젊은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증명해주는 자료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30대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물론 그런데, 세대별로 본다면, 이 자료는 이게 젊은 사람에게 얼마나 헬지옥이냐라는 자료이기보다, 노인들에게 이 나라가 얼마나 가혹한 나라인지 보여주는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나는 A라고 너무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만 알아보니까 B더라고요. 그냥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 자기과신에 대한 거죠. 제가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물론 맞을 때가 더 많긴 한데, 그래도 가끔 되게 난 너무 당연하게 A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지나 보니까 아, B였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게 목회 방향에 대한 때도 있고요. 삶의 방향에 대한 때도 있고요. 관계에 대한 때일 때도 있고요. 성도들에게 했던 조언에 대한 때일 수도 있고요. 설교일 때도 있고요. 어떤 성경 강의일 때도 있어요. 제가 막 예전에 했던 설교 강의 다 녹음돼 있잖아요. 그거 가끔 들으면 이거 빨리 지워야겠다. 이렇게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보다 제가 또 공부를 조금 더 신명사에 좀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나오니까 그때 좀 틀린 얘기를 되게 자신감 있게 하더라고요. 그거 지워야 되는데 그거 다. 아 근데 그렇게 계속 지우기 시작하면 뭐가 남을까? 맞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근데 틀린 얘기도 많아요. 옛날 설교 들으면 이러고 끝냈어? 라고 제가 놀릴 때가 많아요. 되게 이러고 설교를 끝냈다고? 약간 이럴 때. 약간 틀릴 때가 좀 있죠. 혹은 제가 보기엔 강조점이 좀 잘못되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지금 돌아보면 아 약간 이럴 때가 있어서 계속 신중하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신중하기만 해도 그분이 많이 개선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신중하자. 신중하자. 문득 떠오르는 생각으로 확신을 갖지 말자. 아, 당연히 이거잖아. 라고 생각하지 말자. 신중하자. 신중하자. 라고 생각을 많이 해. 이제 나도 이제 곧 50이니까 사람이 좀 이제 실수가 좀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중하자.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같이 갑시다. 나 혼자 죽을 수 없으니까. 전 이게 이 시대 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회에 대한 불신은요, 자주 자기에 대한 과신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사회에 대한 불신은요, 자주 자기에 대한 과신으로 이어집니다. 왜요? 이 사회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정치인이 하는 일을 못 믿겠어요. 언론을 못 믿겠어요. 선생님을 못 믿겠어요. 시스템을 못 믿겠어요. 직장 상사를 못 믿겠어요. 책에 나온 얘기도 못 믿겠어요. 이젠 법원도 못 믿겠어요. 야, 그거 믿으면 안 돼. 네가 스스로 생각해야 돼. 왜? 사회는 믿을 만하지 못하니까 요즘에. 요즘에 이렇잖아요. 또 이렇게들 얘기하시고. 사회는 믿을 만하지 못하니까 네 스스로 생각해야 돼. 라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권위가 있다라는 착각을 해요. 저 사람들 말은 믿을 만한 얘기가 아니고 내 생각은 믿을 만해. 이런 패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의 사회일수록 자기과신이라는 유행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들을 믿기 어려운 만큼 나도 믿기 어려워야 하죠. 내가 충분한 자료를 보고 있고 숙고했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지 고민해 나가셔야 해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믿고 따라가면 안 되고 검토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중 필터를 갖자는 얘기지 저 사람들 말은 틀리고 네 말은 다 맞아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객관적인 사회 얘기를 다 믿을 수 없으니까 한 번 더 숙고해서 오차 범위를 줄여보자는 얘기죠. 근데 저를 포함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살다 보면 내 말이 되게 권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급해져요. 자기과신의 시대라는 거예요. 숙고해보지 않은 얘기인데도 되게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저 사람 이런 것 같은데? 내가 딱 보니까? 회사 이런 것 같은데? 사회가 이렇잖아. 정확한 자료를 보고 숙고하고 다양한 관점을 검토해본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주로 접하는 자료, 주로 접하는 메시지, 그것들을 듣고 아니 그렇네 라고 되게 쉽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아 이산이 아닌가 보다 라는 결과를 갖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A라는 산에 올랐어야 하는데 B라는 사람을 꾸역꾸역 올라와서 이걸 다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 나를 갖다 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 사설이 길었죠.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사설이 되게 길어요. 오늘 무슨 얘기하는지 계속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싸움의 목적과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하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무엇을 향해 싸워나갈 것인가? 그래서 누구와 싸울 것인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거든요. 왜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싸움이란 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고 그 싸움의 결과와 목표가 그래서 명확해야 되는 거고 그 싸움을 통한 열매를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목표와 대상이 명확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지 않고 그냥 승질나면 싸우고 짜증나면 싸우고 그냥 우연히 든 생각으로 아 그걸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결정하고 하니까 정작 싸워야 되는 싸움은 싸우지 않고 엉뚱한 싸움을 싸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반복해서 얘기해요. 아, 여러분 신중하셔야 돼요. 올 한 해 무엇을 위해 싸워나가실 것입니까? 누구와 싸우실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상황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마음의 싸움을 싸우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마음은 준비가 됐어. 이제부터는 실천할 때야. 그럼 2021년도 여러분들은 상황의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계속 마음의 싸움만 싸워요. 마음만 먹고 아 그래 좋은 생각만 자꾸 하고 행동을 하실 때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할 건데 지금은 마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건 너무 상황의 싸움만 싸우세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로. 그것도 위험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지금 동료와 싸워야 할 때예요. 이 동료와 의견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료랑 싸워야 돼요. 가족이랑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어떻게든 조율을 해내야 그 다음에 적과 싸울 때 제대로 싸울 수 있지. 지금 나가봐야 이제 당나라 군대라 싸움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동료랑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적과 싸워야 돼요. 지금 왜 우리끼리 왜 싸워요, 지금? 적은 적이 있는데 우리끼리 이제 그만 싸우고 이견은 다 정리됐으니까 이제는 딱 스크램 짜서 이렇게 싸워나가야 되는 건데 자꾸 야 네가 해야지 이럴 때가 아닐 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판단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떤 대상과 싸울 것인가를 신중하게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변함없이 싸워나가셔야 합니다. 이걸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어요. 뭐 설교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2021년 아직 시작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달려가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주요 전장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이번 말씀 카드 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그 말씀 카드가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일주일간 그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숙고의 시간이잖아요.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계획하고 그럼 사실 이 숙고의 시간에 여러분들을 선택한 전장이 사실은 메인 전장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한 해 싸워나갈.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2주, 3주, 아, 우리 또 이번 주 너무 추웠잖아. 그럼 또 아무 생각 없었잖아,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으니까 이걸 명확하게 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말씀드렸고 본문으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 세 군데예요. 밴드에 올려드렸으니까 찾아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아까 읽었던 본문을 따져봅시다. 오늘은 사울과 다윗의 싸움을 비교하면서 목적과 대상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아까 읽은 본문은 사울의 싸움에 대한 거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 얘기를 돼 폐역한 무도의 계집애 소생아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하게 서지 못하리라. 이제 사람을 보내 그를 내게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라고 얘기해요. 어떤 장면인지 읽어서 대략 아시겠죠? 요나단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항의해요.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요나단이 사울에게 항의하니까 사울이 되게 격분하면서 요나단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이야기 핵심은 뭔지 아세요? 다윗이 있으면 이세 아들이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하게 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요나단이죠. 일단 사울이 뭐라고 해요? 야, 지금 내가 나 때문에 이러니? 그 얘기죠. 나 때문에 이래?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건 네가 왕이 못 된다는 얘기야.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건 우리 가문이 멸문한다는 얘기야. 우리 가문이 수치를 당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을 죽여야지. 그걸 왜 몰라, 네가? 지금 뭐 다윗이 뭘 잘못했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보여지죠. 사울의 목적은 뭐예요? 사울의 싸움의 목적은 왕위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사울은 여기에 대해서 일말의 고민조차 없죠. 요나단은 얘기는 상황을 몰라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너무 선명해. 이걸 왜 몰라? 목적은 당연히 왕위를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대상은 당연히 다윗이고 여기에 어떤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해요, 사울은. 하지만 우리는 역사의 결론을 알고 있죠. 이건 벌어진 일이니까. 사울이 이때 싸웠어야 되는 대상과 목적은 사실은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죠. 문제는 다윗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었죠. 다윗은 사울이 틀어진 이후에, 사울이 하나님과 틀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대안으로 선택하시면서 등장한 것이지, 사실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사울이 틀어지는 거에서부터 시작했죠. 그러니까 문제 핵심은 뭐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싸워야 되는 싸움은 뭐였어요? 사울이 진지하게 자기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웠더라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등장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사울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하나님과 이 문제를 상의하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사울의 치세를 완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평화적인 정권시장을 하실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정말 싸워야 되는 싸움은 자기 과거와의 싸움이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죠. 그랬으면 문제가 훨씬 더 잘 풀려져 나가고 의미 있는 성공이 있을 수 있고 요나단도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자기 싸움의 목적은 왕위를 지키는 거고 대상은 다윗이라고 고민하지 않고 결정해요. 그래서 엉뚱한 산을 오르죠. 요나단을 살리겠다고 요나단을 죽음으로 이끄는 길을 갑니다. 사울이 이때 회개했다면 요나단은 아마 다윗의 좋은 친구로서 이스라엘의 명문 가문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준을 잡아주는 지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을 수도 있어요. 목적과 대상이 잘못된 거죠, 사울에게.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자기 명예까지 포기하면서 싸워갔지만 사실 그 싸움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 사울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다윗을 봅시다. 사무엘상 24장 4절과 6절을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를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라고 얘기해요.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었어요. 다윗은 굴 속에 숨어 있었죠. 아, 이 굴을 수색하면 죽는 거야. 이 굴을 수색하면 죽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굴 속에 이제 숨어있고 지나가라 지나가라 이러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요? 사울이 혼자 화장실 가려고 들어와요. 여기서 혼자. 혼자 볼일을 보려고 혼자 들어오는 거예요. 군대들은 다 박혀있고. 너무 좋은 기회죠.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시들을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성경을 인용해요. 그렇죠? 말씀에 원수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네요, 다윗님.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지금 걸리면 다 죽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울 혼자 걸어 들어오네요. 죽이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부하들이 이러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아니야. 옷자락 베고도 마음에 찔려요.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여호와의 기름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여기서 내 주는 누구예요? 사울을 여전히 내 주, 내 왕으로 표현해요. 그렇죠? 내 주, 사울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게 아니야. 아, 내가 옷자락을 뱉네. 아유, 그냥 그것도 죄송하다. 이렇게 가요. 그럼 최소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다윗은 뭘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왕위를 위해서 싸우는 건 아니죠. 다윗 싸우는 대상이 누군 아니에요. 다윗 싸우는 대상이 사울은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다윗이 싸우는 목표가 왕위이고 대상이 사울이었다면 이 부하들의 말대로 죽이는 게 맞아요. 하지만 다윗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죠.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싸움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대상은 누군가요? 다음 본문을 가겠습니다. 10편 57편이에요. 밴드에 올려드렸죠. 이 본문을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57편 때문에 제가 밴드에 본문을 올려드렸는데 안 찾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가 어떤 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예요. 그쵸?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이때 다윗의 마음을 다윗이 일기장처럼 적은 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무엇과 싸우고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럼 본문을 봅시다. 1절부터 4절 먼저 보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진노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고 한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불사른 자들에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이니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여 그들의 안은 날카로운 칼이로다. 다시 뭐라고 얘기해? 지금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재앙이 내게 닥쳤다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그 사람의 아들들이 창과 화살로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힘든 거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6절과 9절까지 좀 더 가볼게요. 6절, 9절도 읽어볼게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주여. 이렇게 6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무슨 뜻이에요? 너무 내가 힘든데 하나님께 도와주실 걸 내가 믿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내용이 앞부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내용에서는 목적과 대상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울을 비교하면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사울은 뭐 어떻게 돼요? 사울은 자기가 왕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어려움이 곧 뭘 만들어요? 목적과 대상을 만들죠. 근데 다윗은 자기가 당한 어려움에서부터 곧장 목적과 대상을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당한 어려움은 어려움 자체로 하나님과 상의예요. 어려움 자체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 결론부지만 앞당겨서 얘기하면, 여러분, 사울의 실수는 뭐냐면, 어려움이 곧 목적과 대상을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윗이란 반역자가 생겼네? 쟤네들 죽여버려야겠다. 이 어려움이 목적과 대상을 설정하는 거죠. 돈 문제가 생겼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쟤랑 갈등이 생겼네? 내가 이겨먹고 싶다. 이게 불편하네?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어. 제가 싫으네? 제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어려움이 곧 목적과 대상을 설정해버리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럼 이제는 고민할 필요도 없고 신중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이걸 두 번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울처럼. 너무 당연한 거잖아. 이게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게 해결된 게 내 목적이고 이것과 싸운 게 내 대상이지가 되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를 다루는 필터링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건져주세요. 그들이 함정을 파나 그들이 그 함정에 빠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삶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이 어려움 자체는 다뤄요. 어려움 자체는 다뤄요. 그러면서 무슨 구절에 나온 줄 아세요? 이 시 전체에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 있을 때 어려움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래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게 시의 절반이고요. 이 굴에 있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게 5절과 11절에 나오는데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1절에 다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지금 뭘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죠. 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원래 원하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은 무엇을 향해 살아고 하지는 원래 방향성이 있다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사는 거. 이스라엘답게 하는 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이유.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원래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원래 목적과 상관없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죠. 근데요, 사울 같은 사람은 이 원래 목적이 있었어도 사울도 원래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원래 목적이 있었어도 이런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럼 그 어려움을 쳐다보느라 목적이 달라져 버려요. 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어려움을 해결하느라 목적이 달라져 버려요. 원래 목적을 잊어버린다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하나님과 함께 고민해요. 그래서 그 고민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그럼 내가 원래 추구하던 게 뭐지? 내가 원래 살고자 하는 삶이 뭐야? 라는 그 목적성에 집중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닥치는 상황과 닥치는 어려움을 통해서 목적과 대상을 설정하는 사람의 인생은요, 갈짓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이게 목적인 것처럼 막, 뭐 돈의 어려움이 생기면 돈돈돈 하고 가다가, 돈은 벌어놨는데 좀 외로워. 그럼 관계 어려움이 생기면 또 관계 하고 가다가, 사람들 사이에 좀 허무해. 그럼 그때 또 막 신앙에 관심을 갖다가, 근데 요즘에 또 돈이 어렵네? 그럼 다시 막 돈돈돈 하다가. 그럼 사람의 목적이나 대상 이렇게 계속 꺾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게 해결되면 마치 인생 문제가 전체가 해결된 것처럼, 청년 때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했던 사람,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했던 사람, 혹은 뭐 그렇지 않더라도 신앙이 약했더라도 내가 그보단 조금 더 보람 있는 삶을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고,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설정해 있었던 사람들인데, 뭔가 과정적인 어려움이나 과정적인 상황들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내가 원래 뭘 위해서 살려고 했는지 까먹고, 이 중년의 나이가 되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돈은 왜 벌고 있는지, 남들은 집 있고 차 있고 직장 있으니까 잘 산다고 하지만 나는 허무하고 무기력하고 끈 떨어진 영 같고, 형 그게 갱년기다 보다 그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털어내죠. 고민은 하나님과 함께 고민해요. 여러분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아니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쟤네들 날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줄 거라는 확신이 좀 생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슈가 조금 해결되니까 플러스 이슈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 굴 속에서도 여전히 쫓기는 중이지만 이 문제가 다 해결돼서가 아니라, 그럼 내 목적은 뭐야? 내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럼 지금 내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뭐예요? 내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7절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이 문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의 확정이죠. 마음이 확정되었다.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확 정해 나가는 거죠. 그쵸? 내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깨우는 쪽으로, 내가 새벽을 깨우는 쪽으로, 내가 살아야 될 내 인생을 살아가는 쪽으로 확정해 나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다윗이 싸우는 싸움이 뭐예요? 마음을 지켜내는 싸움을 싸워요. 대상의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고민 때문에 막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내가 어려운 건 어려운 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원래 꿈꾸던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던 소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자는 내 소망을 기억하고, 그 소망을 기억했더니 뭐가 깨어나요? 뭐가 살아나요? 내 마음.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고자 했었던 내 마음이 확정되는 거죠.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러면 아침을 깨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깜깜한 밤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새벽 먼저 뭔가 조그만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까지라도 내가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꾸 새벽을 깨우리로다 가면 내가 새벽에 있다라고 착각하시고 새벽에서 아침을 깨운다고 착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밤에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성을 만들어 가겠다. 미명이라도 보이게 하겠다. 그럼 그 다음에 아침이 오겠지.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 지금 여러분 다윗 굴 속에 있잖아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지금 내 한 목숨 연명하는데 지금 빠듯하고 억울하고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 상황에서 어려운 것을 고백하고 원래의 소망을 기억하면서 뭘 지켜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켜내는 싸움을 지금 57편 시로 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지켜지니까 뭐가 지켜져요? 삶이 지켜지는 거죠. 여러분, 두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울도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사울이요, 뭐 왕 되고 싶어서 혈안된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왕 시켜주겠다고 하니까 도망가서 숨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왜 왕이 됐는지 아십니까? 사울은 왕으로 선택받은 이후에도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농사지었었어요. 근데 외적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유린당하는데 이스라엘이 함께 대응해내지 못한 걸 보면서 거기에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전투에서 승리한 게 사울이 왕이 되기 시작했던 이유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 되고 싶지 않았다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내가 지켜나갈 사람이 없구나 나라도 해야겠다라는 그 거룩한 분노로 왕 위에 섰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울의 잘못은 뭐예요? 그 자기의 진심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이 첫 번째 싸움을 안 싸웠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이 사울이 자기의 그 진심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겠죠. 다윗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왕위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목동하고 있는데 사람이요. 목동이라는 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면 여기서부터 쫙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여기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더 떨어지는 순간 뭐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요? 이렇게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가 더 사라지잖아요. 내가 그냥 목동짓하고 살았으면 되는데 괜히 왕 되겠다고 하나님 얘기 듣고 깝죽거리다가 내가 지금 굴 속에서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언약이 맞기는 해요? 하나님 믿었다가 내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사울 어떻게 저 자식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아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요. 쟤도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몇 번을 죽이려고 했는지 아세요? 자객을 보내서 내 침대에 칼을 쑤셔놓고 내가 창문 밖으로 도망 나오고 나한테 창을 던지고 그 하나하나가 트라우마 아니에요? 그럼 비파키로 갔는데 이렇게 연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창을 던졌어. 내가 자기 사위인데 밤에 우리 집에 자객을 보냈어. 내가 창문으로 도망 나왔어. 용서할 수 있어요? 옷자락만 뵐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난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건 말건 상관없이 저한테 기회가 온다면 전 진짜 죽여버릴 거예요. 이럴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뭐 사울이 싫고 지금 원망스럽고 하나님 다 떠나서 지금 사울이 죽이기만 하면 내 상황이 급반전 되잖아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요. 저 요즘에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전 그냥 이 기회를 잡을래요, 하나님. 전 그냥 죽일래요. 일단 죽이고 용서를 구할게요, 하나님. 그럼 다윗한테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생길 만한 상황은 아닌가요? 우리는 어떨까요? 나라면 어떨까? 나라면 처음에 쫓기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유 뭐 비전이고 소망이고 개소리네 이럴 수도 있어. 난 또 왕의 사위가 되니까 무슨 내가 왕이 되는 줄 알았지. 뭐야 이 꼴이. 정반대 방향이잖아. 이랬을 것 같은데. 사울이 죽일 기회가 오면 내 분노, 내 원한 때문에 아, 난 다 됐고 난 같이 죽어도 좋으니까 난 그냥 죽일래. 이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 다윗이 안 그러기 위한, 안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시편 57편 때문이에요. 그가 그 과정에서 이 마음의 싸움을 싸워냈기 때문에 그 굴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싸우는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가 쫓겨다니는 그 직전에 57천의 싸움을 싸우면서 자기의 마음을 지켜낸 게 자기의 삶을 지켜냈고 원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 싸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작년에 뭐와 싸우셨죠? 한번 쭉 돌아보세요. 아, 1, 2월 달에는 뭐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뭐, 그냥 뭐, 짜증나가지고, 내 인생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해서 그냥, 아, 뭐, 그냥 마음 놓고 막 쓰고 막. 그러다가 뭐 한 3, 4월 달에 와이프랑 뭔가 말싸움하고 애랑 뭔가 말싸움을 했는데 애가 나한테 왜 그런지 너무 서운하고 남편이 나한테 왜 그런지 서운하고 아내가 나한테 왜 그런지 서운해서 한 두 달 동안 또 아, 걔 막 신경 쓰고 살다가 또 이제 7, 8월 때는 회사가 많이 바빠졌는데 쟤네들이 뭐 지인을 나한테 떠넘기는 것 같고 막 그래서 회사에서 막 그러다가 9월, 10월 달은 뭐 이제 겨울에 들어와서 이제, 이제 정권이 뭔가 이게 코로나 스타일을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고 왜 백신을 안 사는지 모르겠고 막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 백신을 왜 안 샀냐 막 그러고 화내고 살다가 그럼 뭐랑 싸우고 계세요? 이건 그런 싸움을 싸우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싸움을 하시고 그런 고민을 하시느라 정작 여러분들이 주력으로 싸우게 되는 싸움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됐고 올 한 해는 내가 경제적 싸움을 싸워서 재정적 안정을 취했어야 되는 건데 그 싸움을 놓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내가 정말 다 됐고 올 한 해는 정말 내가 마음을 싸움을 싸워서 내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데 영혼의 싸움을 싸워서 내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데 관계 싸움을 싸워서 내 소중한 사람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 싸움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동격설 잃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엉뚱한 싸움을 걸어서 시끄럽게 한 다음에 정작 싸워야 되는 걸 못 싸우다가 우리가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마음의 싸움이라는 거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쫓기는 그 굴 속에서 이 57편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 위로도 받고 그래 그래도 나는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하고 그래 내가 마음 확정하자라고 용기를 얻고 그렇게 딱 하니까 아침에 깨웠을 때 다윗은 명확하게 자기 방향성이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적용점 얘기하고 마무리합시다. 첫 번째,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사울은 사회적 이치와 가족과 안정에서 싸웠고 다윗 하나님의 영광에서 싸웠다. 여러분 사회생활 열심히 하지 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어떻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구조를 보셔야 돼요. 다윗도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블레셋과 싸웠고요.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압살롬과 싸웠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현상적인 싸움은 나쁘고 내면적인 싸움이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는 건 정말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집중력이에요. 올해 싸움을 싸워야 될 메인 전장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정하셔야 돼요. 그걸 안정해 놓으면 누가 싸움 걸면 그 싸움 싸우면 되니까 가족이 싸움 걸면 가족이랑 싸우고 앉아있고 돈이 싸움 걸면 돈이랑 싸우고 있고 그 고민하고 이렇게 하루가 한 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 1월 달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올해 싸워나가야 될 메인 전장을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마음의 싸움을 그만 싸우고 환경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 책만 읽고 이러신 분들 지금 마음의 싸움 분량을 줄이시고요. 환경의 싸움 싸우세요.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마음 그만 돌아보세요. 마음을 계속 돌아봐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마음의 싸움을 그만 싸우시고요. 알 만큼 아셨고 들을 만큼 들으셨고 깨달을 만큼 깨달으셨으니까 책도 그만 읽으시고 움직이세요. 어떤 분들은 마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막 움직이고 있는데 속이 비어가는 거 안 느껴지세요? 그럼 여러분 지금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지금 좀 있으면 멈춘다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에너지가 떨어져 가고 있어요. 정말 마음의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하여튼 정말 여러 가지. 그래서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꼭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용점. 첫 번째는 오해하지 마시라고 조언을 드렸고 두 번째 어떤 전장에 여러분들 싸움인지 고민하라고 하니까 세 번째 마음의 싸움이 여러분들 오래 싸워야 될 싸움이시잖아요. 이제는 이 부분을 특화해서 다룰 거예요. 그렇죠? 다음 주에는. 이번 주도 이걸 좀 강조하는 거고요. 마음의 싸움일 경우, 마음의 싸움만 제일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싸움일 경우, 우리 교회잖아. 우리 이분 우리가 돈 싸움 싸우는 거 가르쳐준 데 아니잖아요. 뭐 건강 싸움 싸우는 거 가르쳐준 데 아니잖아요. 그 싸움은 거기 가서 배우시고. 근데 마음의 싸움일 경우에 57편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천천히 다시 읽어보세요. 상황이 내가 나를 어지럽게. 그럼 1절부터 6절까지로 먼저 이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정도해 내셔야 돼요. 아, 여기 신경 쓰지 말아야지가 아니에요. 다윗이 신경 안 씁니까? 신경 쓰죠. 근데 여기서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희망을 갖는 게 먼저예요. 그래야지 근본적인 것에 대한 집중이 가능해요. 현상적인 걸 무시할 수 없어요. 현상적인 게 어느 정도 하나님 안에서 정돈되어져야, 그쵸?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현상적인 게 어느 정도 정돈되어지면서 하나님께 진짜 내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돌보시겠구나. 함께 하시겠구나. 라는 게 내가 어느 정도 정돈되어지면서 뭐예요? 근본적인 방향을 잡고. 근본적인 방향이 잡혔으면 그럼 내가 지켜야 될 마음을 결정하고 지켜야 될 마음을 결정했으면 지금 내가 깨워야 되는 새벽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진취적으로 긍정 내가 진짜 주도적으로 지금 내가 깨워야 될 새벽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여러분들 지키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균형 삶이 있는데 일부는 싸움이에요. 인생 전체가 싸움이란 게 아니라 삶이 있는데 여러분들 삶의 일부는 싸움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투지를 가지세요. 싸우려는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싸우려는 의지를 가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목적과 대상. 그러니까 우연히 누구랑 싸움을 시작하지 마시고 그렇죠? 마음 한쪽이 계속 시끄러운데 그게 우연히 벌어지는 관계와 싸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싸워나가는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여러분들 결정하시고 그것과 싸워나가시기로 마음을 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싸움에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예요. 우리가 왜 내 인생의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라고 느낄 때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엉뚱한 데서 엉뚱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래 싸워야 되는 그 전장에 정말 쓰잖아요. 정말 내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마음의 싸움이다. 아니야, 내가 지금 싸워야 되는 싸움은 골리앗과의 싸움이야. 내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압살롬과의 싸움이야. 다윗은 자기가 싸워야 되는 전장에 쓰죠. 내 잘못으로 엉켜버린 인생과 싸워나가는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까지면 여기까지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망문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 굴 속에서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자기가 싸워야 되는 전장에 정확하게 써요. 마음의 싸움을 싸울 때는 마음의 싸움을 싸우고 환경의 싸움을 싸울 때는 환경의 싸움을 싸우고 자기 과거에 잘못해서 싸워낼 때는 과거에 잘못해서 싸우는 그 전장에 서요.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그 전장에 제대로 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래 봉현아 넌 올해 이 싸움을 좀 싸우면 좋겠다라는 그 전장에 내가 서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도우세요. 함께 은혜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힘이 주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네. 10편 18편 말씀들 꼭 여러분 다시 한번 설교를 들어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힘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 싸울 싸움을 싸우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지금 아니야. 걔랑 싸우면 안 돼. 그럼 내가 네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 그거 말고. 근데 내가 정말 싸워야 될 그 싸움을 싸울 때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시고 함께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정말 이 전투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오래 나와 싸우는 그 전투인지 확인하시고 하늘을 초대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싸움, 삶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과 싸우고 계신지. 아, 나 요즘 뭐랑 싸우고 있지? 내 마음 시끄러워서 마음과 싸우십니까? 혹시 가족들이랑 싸우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직장터에서 일과 싸우십니까? 여러분 싸우시는 싸움이 좋은 싸움, 바른 싸움, 꼭 싸워야 되는 싸움이기도 하고 주어졌기 때문에 싸워나가야 되는 것이기도 한데 하나님 여기가 정말 내가 가장 싸워야 되는 싸움터입니까? 주님 제 싸움터를 알게 하시고 제가 잘 싸우게 힘달라고 하나님 이 내가 싸워야 될 전투에서 내가 올 한 해 잘 싸워나고 이겨나고 말미암아 내 삶의 영토가 확장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싸움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내가 쌓아야 될 싸움들을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에 저희 각 성도들이 제가 싸워야 되는 싸움을 제가 잘 알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싸워야 되는지. 아버지, 이걸 모르니 그 다음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싸워야 되는지 이걸 모르니 다음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이걸 더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불필요한 싸움과 쓸데없는 싸움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정말 싸워야 되는 싸움, 영적 전장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싸워야 될 전투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싸워야 되는 싸움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싸움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정말 이 싸움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 이 싸움을 내가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싸움터에 서면 하나님께 나와 함께 싸우신 걸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음의 싸움도 싸워야 합니다. 내 영혼을 잘 지켜주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지만 내가 정말 오늘 목회의 싸움들을 싸워나기를 바랍니다. 목양의 싸움을 싸워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혼권의 싸움을 싸워나기를 바라며 아버지, 영혼 성숙의 싸움을 싸워나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터에 내가 서겠습니다. 주님, 한 영혼을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서, 한 영혼이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 이들과 함께 고민하며 싸워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싸움에 내가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에서 내가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삶에서 내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엉뚱한 싸움들을 시작할 때가 많이 있음을 제 앞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이곳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아버지, 여기서 내 마음과 생각들이 쏠려 있고 이 부분에 갈등하며 시간과 정성들을 낭비하는 것들에서 내가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들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일들과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를 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를 여러분, 여러분들의 메인 싸움이 아니더라도 다윗이 사울 때문에 힘든 걸 먼저 기도하죠. 그렇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기도하죠. 지엽적인 싸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 기도 제목 있으면 그거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시작됐는데 일주일만 지나도 삶의 현실들이 있죠. 우리가 12월 말 1월 초에 뭔가 원론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계기를 삼지만 그리고 다시 현장에 들어오면 우리가 만나는 건 다시 현상적인 것들이에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마음의 문제, 갈등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 업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거에 대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들이 함정을 파나 그들이 빠지게 해주세요. 그들이 칼과 화살을 가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꺾어주세요.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는 삶의 숙제가 코로나입니다. 하나님 이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우리 공무원과 의료진 가운데 축복하시고 우리 방역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또 이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공통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들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어려워하고는 아버지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것은 저희 공동체의 코로나로 뭐 걸린 사람들은 없지만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경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마음이 더 가고 마음이 쓰이고 아버지, 이 엄격한 방역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렇게 두 마음인데 얼마나 위정자들의 갈등이 많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질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위정자들을 축복하셔서 이들이 지혜로운 결정들을 잘 내려드릴 수 있도록 이들이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잘 내리고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저희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고 지혜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이들이 잘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두 가지 균형의 문제 가운데 아버지 잘 답을 찾게 하시고 아이들의 지혜로운 결정을 말미암아 아버지 건강 건강도 지켜주되 경제의 현실을 지켜진 일들 벌어들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잘 해결되길 바라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니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저희 안에도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숙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숙제 저도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나가야 되는지 저도 무기력해질 때가 있고 아버지 스스로 지쳐있을 때가 있고 해야 할 것과 해야 하지 않을 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제 안에 지혜를 주셔서 해야 할 것 하지 않아야 될 것 잘 분별하게 하시고 잘 판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제가 정말 이때 해야 될 것들을 이때 내가 싸워내고 이때 이루어낼 것들을 내가 잘 집중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싸워야 할 싸움들을 잘 싸우길 바랍니다. 제가 싸워야 될 싸움들을 싸우지 않아서 잘 가질 수 있었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잘 가질 수 있었던 삶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과 삶의 영토가 점점 좁아진 일이 벌어지지 않게 제가 잘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라는 나라, 저라는 저의 마음, 저의 삶, 나의 영토들을 지켜나가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것들을 잘 싸우길 바랍니다. 아버지 그러니 제가 싸움터를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소란스러워지는 곳에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싸워야 되는 곳, 정말 지켜야 하는 곳을 알고 그 부분에서 잘 싸워나감을 말미암아 내 인생과 내 마음과 내 삶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싸우려는 의지는 있는데 싸움터도 알겠는데 아버지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 나에게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는 싸움터에 설 때 주님께 주신 능력으로 이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한 해에도 저희가 코로나로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근데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이 건강의 문제, 이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생명과 삶의 어려움이 있는 문제도 있고 아버지 방역조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다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순적인 문제 가운데서 저희가 갈등하고 있고 위정자들도 갈등하고 계십니다. 주님 주님 정말 이 결정하는 자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한쪽으로 쏠릴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인데 지혜를 주셔서 양쪽 일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판단이 그들의 결정이 국민들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또 이 때문에 경제로 어려움당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오니 주님께 우리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문제가 함께 하실 기대하오니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소란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마치 중요하지 않은 싸움이 내 인생의 중요한 싸움인 것처럼 사탄이 나를 속여올 터인데 거의 속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싸워야 될 싸움에 집중하며 그 싸움을 잘 싸워나간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싸워야 될 싸움터에 서서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이기고자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는데 유튜브가 대신 전해준다고 하니까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밴드에 올라와 있는데요.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밴드를 참조하셔서 회계님이 관련 내용 올려주셨으니까 회계님이 광고해 주신 대로 신청해 주시면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 밴드를 꼭 참조하셔서 기부금 영수증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하나 밴드를 보시면 12월 달 회계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서면으로 대체하지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아, 12월 일반 원금이 1,680여만 원이 들어왔고요. 후원 원금이 100만 원. 그래서 총 1,790여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고정 지출, 뭐 사례비, 임대료, 관리비, 건강보험료, 인터넷비, 전기세, 국민연금, 정수기, 렌탈에서 저희 일상적으로 매월 똑같이 지출되는 669만 3,635원이 지출되었고요. 변동 치료는 공과 공부 교재비와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선물. 저희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따로 준비하셔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아이들한테 다 배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 비용이 지출되어서 총 지출은 900여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이 있고요. 그래서 현월 통장 잔액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제금도 비축된 저희 1,700만 원이기 때문에 170만 원이 구제비 수입으로 적립이 되었고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결의해 주신 내용으로 400만 원이 지출되어서 현재는 현 통장에는 2,000여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밴드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구두로 꼭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숫자를 보니까 아마 작년에 헌금을 잘 챙겨내지 못하셨던 분들이 12월에 많이 챙겨내신 것 같아요. 누가 내신지 제가 알지 못한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누구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그래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교회 헌금해 주신 거, 12월에 다른 것도 정산하지만 헌금 관련된 것도 마음 써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대신 우리 교회 재정을 공급했다라고 확신하며 또 귀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다른 광고 상황은 없고요. 예, 여러분 자유롭게 다음 주에도 온라인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